진보란 파랑새처럼 무지개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란 슬픈 뉴스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겪는 안타까운 일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진보란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칼라TV는 우리 사회의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파고들어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우리 시대 대표적인 진보 미디어 단체입니다. 2008년 촛불의 함성 한가운데서 태어난 칼라TV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파업, 희망버스, 생명버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는 촛불 문화재 등 기존 언론들이 외면한 현장들을 영상으로 꾸준히 담아왔습니다. 진보가 과연 무엇인지는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사람이 있는 현장 속에 존재합니다. 칼라TV와 함께 현장을 담아낼 눈과 귀가 되어주실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82240104-0336-54입니다.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칼라TV를 검색해주세요. 다달이 찾아가는 시 동인지 손안에 펼쳐지는 가장 작고도 아름다운 시잡지 손안에 펼쳐지는 가장 작고도 아름다운 시잡지 월간 역서시 매달 우표값 정도를 보내주면 시와 그림 그리고 사진이 있는 월간 엽서시를 독자들에게 보내드립니다. 1년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온라인 엽서시로 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사이트에서 엽서시를 검색해보세요.
물고도 미란 물고도 우아 레디오
신간 논픽션 브리핑 따북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었다면 현대엔 르포 작가가 있습니다. 못된 무리들을 무릎 꿇리는 마패 대신 르포 작가는 수첩과 펜을 쥐고 있죠. 둘 다 현장에 침투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들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사는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고 르포 작가는 진실을 찾아 세상에 드러납니다. 긴터 발람프는 정말 암행어사가 환생하여 나타난 듯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특기는 잠입 취재. 취재를 위해서라면 변장은 물론이고 국적도 나이도 속입니다. 그가 주로 찾아가는 현장은 우리가 흔히 밑바닥 사회, 막장 인생이라 부르는 고된 노동의 공간들입니다. 그의 취재 방식은 여느 기자들처럼 며칠 현장에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관찰자로서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나서는 그 삶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1942년 독일에서 태어나 촉망받는 문학청년으로 성장하던 긴터 발라프는 1961년 노동자 문학 모임 6.1그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르포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21살에 발간한 첫 르포르타주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광부로 일하며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긴터 발라프는 그 뒤로도 다양한 일자리와 공장 등을 전전하며 잠입 취재라는 특유의 르포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작품을 잇따라 발간하게 됩니다. 국내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잘것없이 그리고 언더커버 리포트 두 권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입한 현장에서 부조리와 차별, 탄압, 인간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모욕 같은 것들을 포착합니다. 신자유주의 혹은 천민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현실은 쉽게 재단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지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숨어있는 착취와 폭력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터 발라프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해온 작업들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더 나아가지 못한 곳에서 르포가 출발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빈터 발라프의 르포들을 몸소 증명하고 있죠. 조선시대 몇몇 암행어사의 일화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야기되듯이 빈터 발라프의 생생한 르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르포르타주의 전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붉고도 은밀한 라디오 1부에서는 자기개발 논리에 빠진 20대들의 모습과 또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20대 대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경쟁에 지친 20대들을 힐링, 위로하는 걸 확인해봤어요. 2부에서는 자기개발서에서 보여주는 논리가 오류임을 살펴보고 이렇게 자기개발을 강제하는 사회에서 20대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 무엇인지 오늘 모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보통 뭐 1000번을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아프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여러 힐링서들이 실은 기업 오너와 임원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오너들이 왜 이런 힐링서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뭐 가장 인내
가장 아, 이제 인내 가장 미덕을 네. 강조하는
사회가 결코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네. 보상이 없는 거야 이런 네. 논리를
그런 논리가 네. 충분히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이거 자기 개발 자체가 이미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거니까 이미 그 책이 좋은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네. 성공을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자기 개발서 이제 어떤 누구누구의 독설 이런 책을 보면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어요?
예. 네. 다 읽죠. 그런 거 읽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연봉제를 하게 되면 너가 만약에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2,500만 원이라고 말을 해라. 그래야지 회사가 어려울 때 너를 먼저 살려놓을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네. 당연하게 하면서 책은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어쨌든
네. 네. 베스트셀러였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자기개발은 그거 자체가 절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개발은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개발은 뭐 나빠요?
아주 미세한 네. 확률에 희망을 거는 거기 때문에 동물들은 네. 절대 하지 않는 본능을 깨는 행동이잖아요.
사자가 나의 다리를 네. 달려나겠다고.
이게 인간적인 거죠.
스스로를 개발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데 자기 개발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자기 개발에 의존을 하게 되면
네.
뭐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뭐 너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겪었겠지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오진,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네, 부족 때문에 네. 나타난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접목을 하니까 역으로 따져보면 오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게 되는 거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네. 돌리는 구조가
항생제가 되고 그러니까 네. 그 아편이죠. 마르크스처럼 말해보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는처럼 이 자기 개발서는 이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보면
아편이네요. 네,
아편 같은 존재죠.
그 자기 개발서는 약간 뭐랄까 채찍질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 그렇지. 나를 봐.
회초리 맞는 것 같아.
근데 좀 힐링을 모토로 한 이런 책들도 또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닮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일단은 두 가지 모두가 원래 레일에 부정을 하진 않죠. 원래 레일 자체.
네. 레일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계속 네가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힐링은 이제 그 잠시만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죠. 다시 심호흡하고 네. 가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회초리 맞기 전에 네. 잠깐 약 발라주는.
회초리 맞기 전에.
이게 예전에 트위터에서
맞는 중간에
네. 유명한 작가분께서 네. 트위터에서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우리가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그 채찍질을 하는 자기 개발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가 어느 화장실에 줄을 빨리 쓰는 것이 너한테 유리할 것이다. 혹은 뭐 어젯밤 물 마시지 말지 뭐 이런
왜 물을 마셔가지고
뭐 방광염은 다 걸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라면 이제 네. 힐링은 뭐냐면 여기 다 마렵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다 마려우니까 너무 호들갑 거리지 마라 뭐 이런
잠깐만 참으면 네. 화장실에 갈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비교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좀 정확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환상 문학이다 뭐 얘기도 하고.
환상 문학. 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SF. 어, 좋은 얘기 같아요. 판타지.
근데 그런 네. 게 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노출이 많고 노출이 네.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자체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걸 비판할 수 있는 촉수가 전혀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전방위적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책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을 할 때도 그 부모님이 자기 개발을 읽지는 않았겠지만 말하는 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그런 채찍질이나 힐링이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힐링이 좀 인문학적 사유를 꾸준히 좀 해나가는 게 아닐까. 뭐
근데 그런 건 취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네. 좀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네. 그 선생님 책에 보면 그 군대 얘기가 좀 나와요. 그 부분이 좀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좀 청취자분들에게도 좀 들려주시죠.
그 얘기가 나오고도 독자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네. 그게 이제 제가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반대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IMF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6주차가 끝나면 막 연병장에서 막 부모님 모셔가지고 막 먹고 막 그런 걸 행사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초대를 했는데 부모님 뭐 도피되어 있고 막 뭐 노숙자되어 있고 막 양극화도 심해지고 하니까 없애버려가지고 그 대신에 이등병 때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등병 때 그전까지는 일병을 달아야지만 휴가를 갈 수가 있었는데
그랬죠. 네.
이등병 때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위로 휴가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부모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98년 1월 때부터 군대를 간 사람한테는 이등병 때 휴가를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바뀌었구나. 네. 예.
그래서 제가 98년 2월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간 친구 없어서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이등병이 갔으니까 자기 부대도 이제 막 잘 모르고 부모님이 또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이등병이 와서 막 쫄아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원래 보통 휴가자들이 자기들 선배들 보니까 고참들을 보니까 휴가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초코파이도 하나씩 사오고 뭐 그런 일이 있더라. 근데 자기도 뭔가를 사가야 되는데 이 부모님 걱정하고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뭐 그게 아주 좀 커지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통닭 한 세 마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떡 뭐 톤이 막 어디서 누가 오면 연병장에 그 위병소에 가야 돼요. 막 그 물건을 들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피자헛 그 큰 박스로 20박스가 온 거예요.
피자헛이 피자 제일 브랜드 비싸, 중에 제일 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온 이제 20박스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중대가 있으면 중대가 더 소대별로 갈리는데 우리 네. 소대가 이제 30명 정도거든요. 30명한테 20박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위기가 막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막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고참들은 막 이등병 복귀만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막 계속 이제 먹는 게 너무 일반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초반이라 가지고 큰 걸 안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그게 막 몇 개월 동안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내무반장을 하던 어떤 분이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없어졌어요.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졌죠. 근데 분위기는 있었지만 누군가가 어떻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책에서 좀 실었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사람이 내무반장이지만 20대 초반이고 사실 군인들은 다 또 비슷하거든요.
그쵸?
근데 누군가가 결정을 내린 거지만 비슷한 우리 서민들끼리의 어떤 의견을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그 결정에 대해 가지고 긴가민가 했죠. 다들 저 왜 저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끼리 그 결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른 중대는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군대지 그러면서 막 되게 뿌듯해했거든요. 사람들이 결정에 대해서 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부조리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 말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메일과 독자들이 메일로 볼 때는 어떤 거냐면 그것도 예. 결국 이제 힘이 있는 자가 하는 거 아니냐. 힘이 있는 자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내무반장
병장 되는 거.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또래끼리 그런 결정을 내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사실상 힘이 있을 때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상 일상에서 뭔가 내가 누구를 멸시하지 않거나 내가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는 100% 자기 건 아니잖아요. 자기 힘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런 충분히 권한이 있지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 분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이제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 세상을 바꾸겠어. 근데 힘이 있을 때까지 가다 보면 이제 자기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일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것은 늘 일상에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밀어내려고 한다. 그런 경험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 칼럼니스트이면서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 발행하시는 김규황 씨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상주의자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래서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다 무효화되어 버린다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도 사회 문제나 구조의 잘못을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들으면 늘 따라 나온 질문이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머쓱해지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할 때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대안 중독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말하지 않으면 비판이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조직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룰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자. 그건 조직은 계속 움직여 나가야 되니까 회사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일상으로 들어온 거죠. 누군가의 비판이 모이고 모이면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커지면 정치가들한테 전달되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대안이 뭔데 대안 없어? 그러면 나도 하겠다.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강력한 프로파간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굉장히 이제 이 자본주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아주 손쉬운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이라는 것은 현실의 비판을 우리가 10번 들었을 때하고 100번 들었을 때는 대안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계속 현실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도 뭐가 나쁜지는 알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엄청난 대안이죠.
맞아요. 뭐가 나쁘다는 걸 안다는 이게 것만
지금 이게 대안을 원하는 것도 실무적인 자기개발 논리죠.
아 그러니까 맞아요.
해결 답을 달라.
해결책을 제시해 문제 해결 능력을 솔루션을 보여봐라. 뭐 이런 거.
그런 지점이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립되는
그런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군요.
갇혀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능력주의라고 하면은 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나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 많이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비판을 하는 거는 네. 사실상 누구나 일확천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존재해야지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또 하나 돈 네네. 벌고 싶다. 자본주의 굉장히 필요한데 그 능력주의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부자라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좋은 거지만 아니 뭐 말이 안 되죠. 영역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틀리지 않았지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저 사람한테만 기회가 있었는가.
네.
부모로부터 돈을 얼마나 물려받았고 뭐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주 갈 수 있었고 그런 기회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균등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그것은 또 과정의 불공정 상황 이어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의 평등성이라는 논의가 좀 필요한데 어떤
결과의
거냐면
결과의 평등성이요. 네,
그거는 결과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하라는 게 아니고 1등과 100등이 있을 때 1등이 잘 되는 거는 뭐 중요하겠지만 100등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능력주의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이 공동체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급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막 잘 살게 되니까 질병도 안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경쟁에서 조금 하위 그룹이 인간의 존엄성조차 잃고 살게 된다면 그거는 에이 그렇다고 능력주의를 지금 무작정 하면 안 되지. 1등이 돈을 많이 가져가 중요하지만 양극화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밑에 사람들이 지표를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런 이야기로 가게 되면 능력주의는 반드시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이죠. 능력주의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훨씬 세련되게 능력주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봤자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
선빈 앞선네 뭐, 뭐, 어, 뭐 브라보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아파트 우리 주민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역시
아파트 주민들 자주 만나시나 봐요.
저희 이제 또래 그 제가 네. 초등학생 가니까 네. 또래 분들하고 만나면 첫날에는 뭐 의식 있네로 하다가 네. 지겹다 뭐, 네. 뭐 선비나 뭐 국회의원 되셔야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조롱하는 거죠. 뭐
그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 부분 얘기하면서 마이클 샌델 뭐 예를 좀 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마이클 샌델 교수는 뭐 네. 정의로 롤스의 정의론을 많이 설명을 하니까 네.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가 다른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근데 이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이제 장남이 둘째보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조사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전에 논쟁을 했죠. 이 친구들끼리 능력주의가 과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받는 게 뭐가 틀렸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누구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내처럼 똑같이 좋은 기회를 받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샌들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장남이 공부 더 잘한다 그러는데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다 장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70-80%. 그래서 자기도 장남.
하버드대.
그런 것이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또 논쟁도 네. 시대적으로 변할 것이고 왜 장남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할까 뭐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어떤 의지의 결정체잖아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기대와.
그렇죠. 예. 근데 그 의지와 기대가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완벽히 다르게 구분된다라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계층별로 다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대도 다를 것이고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두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CPA를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CPA 준비할 때는 뭐 CPA 시험 칠 때만 학교 이름 안 적거든요. 근데 CPA 결과는 또 명문대학교하고 아닌 대학교 차이가 나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런 능력주의를 비판을 하면 늘 돌아오는 질문이 선생님 고시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경쟁한 건데 이렇게 능력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럼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던지면 실제로 두 대학을 A대학 B대학을 조사를 하니까 이제 명문대학교 친구는 그 CP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는데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너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떨어졌을 때 너가 실수한 거고 뭐 감 본 거고 다음에 하면 잘 될 거야 아주 격려와 분위기 자체가 나는 도전할 수 있을 거야가 있는데 이 비대학을 다니는 친구는 뭐 부모님부터 생각 좀 해보자 막 동생이 와가지고 막 형 내가 그때 안 된다 그랬지 형은 평생을 쓸데없는 것만 목표만 높아가지고 뭐 후배들이 막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선배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막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또 떨어지면 이거는 뭐 세상의 바보 인증인 거예요. 또 떨어져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환경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를 악물어라 그러지만 지나갔다가 개똥만 밟아도 하루 종일 찝찝해하는 거잖아요. 옷에 김치 국물 묻어도 막 신경을 쓰는 건데 주변에서 나를 자꾸 그런 식으로 대하면 의지가 떨어지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최종 결과로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쟤는 A대학, B대학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굉장히 사회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능력주의를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되고 어떤 사회도 부모님의 재산이 교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회는 없겠지만 한국은 워낙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때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 그 아까 힐링서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워낙 그 베스트셀러였기도 하고 이 책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고시 떨어진 애들 보라고 쓴 거라면서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읽어보셨나요?
네 물론이죠.
예, 제가
줄
조금 충격을 네. 받았었던 게 저는 이제 카페에서 이 책을 그 한 시간에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예, 좀 이제 속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읽고 나서 좀 놀라웠던 게 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그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읽어왔잖아요. 그렇게 많이는 안 읽었지만 근데 베스트셀러에는 베스트셀러가 갖고 있는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내용 자체가 가진 좀 충실성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제 경험에는. 근데 이 책은 그 부분이 좀 당혹스러웠어요. 정말 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 텍스트로서 이 좀 읽을 거리가 실은
깔라면 까든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지방에 네. 사는데 거기가 네. 소위 지잡대라고 불리는 대학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중에서도 별로 누가 봐도 좋은 대학이라고 봐주지 않는 곳의 도서관을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책들이 다 반들반들해요. 아무도 책을 안 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10권 이상, 그러니까 학생들 신청을 했다는 거죠. 10권 이상이고 앞 표지가 나달나달한 책이 유일하게 이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유일하게 대출 중이고. 그게 참 신기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과연 해당되는 충고일까? 유효할까? 그러면서 기분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사실상 책을 쓰는 것도 자유잖아요.
그럼요.
네. 너무 많이 팔리면서 그냥 그 김남도 교수님이 굉장히 더 난처한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트위터 논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한 3만 권만 팔렸으면 좋았을걸.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네. 그 분위기가 문제인 거고 네. 그 책 자체를 너무 비판하는 거는 의도치 않은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300만 부 팔린 사람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이제 네.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 제가 늘 하는 것은 생애사적 무게로 이 사회적 무게를 봐버리면 안 되거든요.
생애사적 무게.
그러니까 누구나 네. 젊을 때 경험하는 무게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청춘들이 경험하는 이 사회 무게감이라는 것은 아까 취업 구종 세트 그러니까 네네. 시대가 내 땐 다 그랬지라는 말로 뭐 네 때는 안 그랬냐 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어떤 고충을 겪는 거는 시대의 어떤 결과물인데 그거를 그냥 생애사적으로 젊음의 열정으로 그냥 고충 정도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것을 그냥 너무 독보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청춘은 다 아프더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구질구질한 개인사가 되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캐치하지 못한 거지만 그 이유가 그 책에 나오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경험하는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시대의 고통의 크기에 그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고통이 많은데 서울대학교 그렇죠. 친구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이니까 뭔가 이제 아 내가 경험했는 그 고충과 본인 저 친구들은 고충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아 생애사적 고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어른으로서 조언해 주신 거겠지만 몇 가지 사례들은 이제 뭐 굉장히 조금 뭐
많이 애초 의도대로 떨어진 고시생 서울대생들을 위한 거라면 훌륭하죠.
본인도 네. 본인도
그런 대학생이었고
34살 때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이 되지 않은
네.
행정학 전공인가 그러셨는데 지금은 소비자 뭘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했던 그게 들어가지 못한 그 고충을 그려놓는데 34살에 그 뭐 지원할 수 있는 게 엄청난
그러니까.
거죠.
나 비슷한. 아유, 예.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가 사회가 조금 더 냉철하면 아 내가 이 얘기는 내가 남하고 다를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이 얘기는 내가 서울대로서 수혜를 받은 것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서울대도 하나의 학력 위계의 정점 있고 이 대학의 기업화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제 다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고 서울대가 아닌 사람은 내가 노력 안 한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농담으로 옛날에는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이 생긴 거라도 못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잘 못 놀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이 얼굴도 예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더 열받는 거는 성격까지 좋고 그 브루디의 문화자본이라 해야 될까요? 교양까지 있어.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돈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책에 썼는 것이 뭐냐면 학자금 대출 순위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서열 순서대로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서열이 낮아질수록 학자금 대출이 높아지는 거죠.
아,
객관적으로 네. 그것이 드러나고 근데 저는 한 11개 대학을 8년 동안 강의를 다니면
네.
이게 이제 뭐 조사를 한 내용도 많죠.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에서는 예전에 그 무슨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이 500만 원 이상, 이거 벌써 5년 전이니까 500만 원의 금액이 좀 큰데 500만 원 이상 버는 비율이 한 24~5%가 나오는데 네. 그때가 이제 보면 곧 대학생이나 50대 정도의 전체 가계에서 500만 원 이상이 8%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3배 정도가 높은 비율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1개 대학을 강의를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이 학교의 전체 아버지들의 재산 그 평균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사교육 이꼴 대학의 수이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네. 눈으로 보이고 명문대학교라고 이름 알려진 곳에는 가난하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한테 장학금도 훨씬 더 많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사례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혹은 있어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죠. 분위기는 여기는 그런 얘기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의 순위대로 가보면 훨씬 그걸 몸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아 너무나 어떤 곳에는 뭔가 이제 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고 어떤 곳에는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명품을 너무 치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과외만 하더라도 시장이 완전 다를 테니까. 아이고.
네, 선생님 그 책 마무리하면서 20대들에게 이렇게 뭐 그 전에 이제 괴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 미안하다고 물론 이제 시스템에 대한 예, 어쨌거나 이제 미안하다고도 하셨는데
고슴덕처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저는 그 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네. 한국 사회가. 그리고 30대, 40대가 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적응해 가야 되는 네,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 20대만큼은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 의심할 수 있는 친구라 봐요. 그래서 30, 40대가 보면 늘 에휴, 쟤들도 나이 들어보면 모를 거야. 근데 그게 늘 반복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성세대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30, 40대 돼보니까 아, 돈이 최고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20살 즈음부터 돈이 최고라 생각하자. 그렇게 그걸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에 김광석 씨가 서른 즈음에 부르는 것이 서른 즈음 되니까 청춘이 막 날아가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은 스무 살 그러니까 그 20대 10년 동안에 막 본인이 객기를 부릴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제가 어떤 책에 해제를 쓴 게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요즘 애들은 발칙해라는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네. 젊음을 보장을 또 해줬다는 거예요. 막 네.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하는데 제가 아까 그 오늘의 KTS 여승무원의 그 강의실도 안 발칙한 것에 놀란 거라는 말이죠.
너무나
안 발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진보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나중에 보수화가 되더라도 네. 진보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를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고쳐 나가보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모든 역사에서 청춘이 수혜를 받아왔는데 발칙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얼마나 네. 특권이 없어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것만으로도 불평등한 거죠 사실상 보면.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로를 이제 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살아가야 될 사회니까 우리가 정치 사회를 무관심을 해버리면 결국 스스로한테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적으로는 냉정한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냉정한 채찍질은 문제가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채찍질을 계속 가해서 뭔가 내 사고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제 시도 본인한테는 보기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공격적일 수 있는 주제의 책을 사용을 작성을 하게 된 거였죠.
네. 말하네요.
난 그 현진 씨 할 줄 알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걸 현진 씨가 질문을 하시죠. 그 아 이 질문 그러면. 이 부분 해주시죠. 그런데
네. 그 이게 의미가 있을까?
아, 그럼 이거 넘기고.
네. 고졸.
그러면 제가
이런 애들은 일하느라 우리 방송 듣지다.
제가 이어서
어차피
할게요.
어차피 안 듣지만. 네. 아 이거는 궁금할 것 같아.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그거를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 뒤를
네,
받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네. 받을게요. 네.
들어갈게요. 네. 그 20대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 대학생을 자녀로 둔 혹은 예비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기성세대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강연 다니면 이렇게 학부모들도 만나지 않나요?
네네. 네. 뭐 그 학부모께서 사실상 이 책을 뭐 단체에서 초대도 많이 하고 그러면
네.
막 토론을 막 하죠. 네. 하시면 사실상 전혀 이 책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제 스스로 체화를 하지 않는 어떤 거냐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을 탓하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의식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얼마 전에 뭐 백화점에서 무릎 꿇는 애들 패기가 없다 이런 식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근데 지금의 어른들이 본인도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냐면 근데 자식이 볼 때는 내가 너무 상황이 안 좋음 이런 것들이 나쁘게 보이는 건 싫고 뭔가 내가 어른으로서 권력을 갖고 싶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쟤들하고 달라.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즘 아이들은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몰랐던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오히려 이제 본인도 그런 걸 바탕으로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변별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려면 젊은 친구를 자꾸 밀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요즘에 스마트폰밖에 안 봐. 뭐 의식이 하나도 없어. 네. 사실상 어른들도 보고 있으면 제가 토론 우리가 기성세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한 20분 강의하고 나면 다 뭐 자기 애들 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전쟁 같은 건데
네.
사실상 그 지점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문제를 들었을 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토론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학부모들이 근데 이제 여전히 단편적으로 읽고 뭐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의식이 네. 있는 거고 보통 사람은 네.
아, 뭐라는 거야?
야 봐봐 수시 야 봐봐 철학과 가니 무시 당하잖아. 여기
지균충 봐봐.
여기 봐봐 공부 삼성전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너 완전히 비정규직 봐봐 너한테 날로 먹는다잖아. 오히려 더 그런 집에 돌아가 보면
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네.
그런 이유가 더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 자체가 사회학을 공부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로 희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희망으로 얘기해서 사회가 바뀌면 진작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더 우리는 희망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기대하지 말아야지만 이 문제의 네. 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희망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 사회학자 진짜 네. 작가님의 다음 책이 더 좀 세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지금 이 책 같은 경우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이렇게 사회학 쪽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아유, 10만 부에 준하는
네.
네.
준하는
네. 다음 책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제목은 잡혔나요?
네. 네, 진격의 대학교라는
진격의 대학교.
네. 진격의 대학교.
컴퍼니가 된 캠퍼스의 뭐 묵시록 뭐 이런, 네. 이런 가제를
진짜 신기한 게 한 10년 전만 해도 네. 대학교 안에 뭐 브랜드 커피 이런 네. 게 들어오면 그래도 이래도 되나? 좀 이런
돌도 한 던지고.
요즘에는 빨리 오라고 막
지금은
이런,
막 있어요. 네. 너 스타벅스 좋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떤 학교에서 막 입점을 하는데 그게 네. 입점하는 이유가 또 배경이 있죠. 그 임대료 사업들 이런
그렇죠.
네.
학생들끼리 어떤 카페가 들어와야지 뭐 논쟁을 해요. 야
네.
외부에서 보는데 그런 저렴한 커피 있으면 되겠냐 뭐 이런 논쟁도 하고 막.
네.
근데 그 책은 이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에서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대학의 기업화 이런 건데
네.
이제 그 실제로 대학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론적 논의는 굉장히 많고 네. 저는 그 안에 어떤 에피소드가 발생하는지를 좀 관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영어가 완전히 숭배의 대상인데 그러면서 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뭐 영어는 영어 위주로만 사람을 뽑고 영어 강의 너무 많아지니까 굉장히 철학 석학 교수인데 영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외국에서 오래 살던 친구가 수업이 딱 마치니까 아, 막 교수 발음 너무 구리다고 쪽팔린지도 모른다면서 그런 식으로 석학의 40년 동안의 그
학문적
업적이 발음의 문제로 전환이 돼버리고
그러면 성과도 구림이 돼버리는
모든 강사들은 그냥. 모든 선생님들은 그런 강의에서 당연히 발음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예. 네. 강의 내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도 또 필리핀 영어 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나눠지고 네. 그런 지점 혹은 또 네.
모든
영어에도
게 위계가
아, 그러니까 네. 퀸 잉글리시 하는지 네.
모든 게 이제 또 상업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네. 이제 문제들 그다음에 네. 경영학과가 판을 치는 문제들 궁극적으로 이 공간이 죽은 시민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죽은 시민의 네, 사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책에 또 재밌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경영학과 많아지고 상대평가를 다 하고 토론 수업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경영학과 마인드를 가진 친구가 토론을 하는데 상대평가를 하면 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자체가
누군가는
토론을 배틀하는 거예요. 배틀. 네. 배틀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가치를 다 저울추에 올려요. 저울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네. 네가 주장하는 인권의 가치와 뭐 기업이 뭐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숫자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 올려버리는 순간에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학에서 토론을 하면 할수록 모든 가치를 경영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해져 버리는
수치할 수 계량할 네. 수 없는 것도 수치화해버리는
네. 그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계량화 해가지고 민주주의 인권 연대 공동체 그런 거는 네.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암울하게 네. 그린 책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어느 출판사에서 언제 나옵니까?
문학동네에서 네. 나오고 지금 네. 한 두 달 한 달 정도 걸릴
네.
것 같아요.
문학동네에서 네. 한두 달 후에
다음 책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암울한 전망을 그린
우울할 준비를 하고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사회학자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책에 보면 참 학생들과 계속 대화 토론을 하고 또 선생님의 강의 자체가 계속 이제 토론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토론을 잘 하셨나요? 언제부터?
아, 근데 이제 뭐 만족하는 토론 수업은 없죠. 사실상 보면 불가능하죠. 토론 자체가. 그래서 뭐 친구들이 과제를 쓰면 네. 과제를 내가 토론 주제로 삼아서 다시 또 논의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토론 같은 것을 이렇게 뭐 나름대로 즐거워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말하는 친구들만 말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잘못된 토론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찬반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토론을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강력한 전제에 합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해면 그거는 변하지 않는 전제예요. 그래서 기업은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러면 토론은 어떤 거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켰는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우리는 왜 그것을 문제로 인지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토론과 토의가 또 구분되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토론은 많아지고 하니까 뭐든지 자기는 찬반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자본주의 비판하고 그러면 자본주의 옹호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 칭찬도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토론을 하지만 또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 토론이 뭐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있고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가 있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느 순간에 머리를 팡 치는 그 그러니까 내가 토론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모를 그런 어떤 머리를 팡 치는 어떤 얘기를 듣는다든가 일반화할 수 있는 논리 그 다음에 저 밑에 깔려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했을 때 아, 그 기쁨은 크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과제를 할 때도 막 100장씩 읽으면 막 3박 4일 걸리거든요. 돈도 한 푼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밤에 오는 거예요. 어, 막 희열감을 느끼는.
우리가 글 쓸 때 어느 순간 막 그 희열감을 느끼는 약간
있어요.
비슷한데요.
글 쓸 때는 들어오면 모를까?
처음에 기획할 때
현진 씨는 원고료가 진짜. 들어올 때 반짝하신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오를 수가 있나 이러면서 짜게 쉬고 그런 희열의 순간이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있었고 네. 오늘 있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네. 그 다음에 그 희열을 숨기는 속도가 점점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학 왜냐하면 학생들도 이제 뭐 올인 공부 과제를 올인할 필요 없어요. 점수만 받으면 되니까 저는 그런 강의는 점수를 좀 잘 줘야 되거든요. 네. 점수 잘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써보자 했는데 점수 잘 주니까 열심히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장을 읽으면 너무나 엉터리로 더 작성할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는 딱 점수만큼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약간 회의감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경쟁을 강요하고 없는 열정도 막 짜내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계속되도록 쳇바퀴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암묵적인 동의가 아닌가 싶어서 좀 되게 찔리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청취자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옆에서 송기혁 씨는 되게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대학을 갔던 세대.
아니 근데 이 청취자분들도 네.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반짝반짝거리죠. 아우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내가 일상에서도 이 촉수를 가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장치를. 그러면 네. 그건 독서일 수도 있고.
장치. 네.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나의 어떤 내 몸이 예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맨날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체중을 쟀는데 막 3kg가 쪄 있으면 막 우라통을 치면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막 막 살 찐 것 같아. 얼굴 부은 것 같아. 네.
빨리 빼야 돼. 이런.
그게 그만큼 네.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뭐 살 빼는 습관들 뭐 TV만 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예민해지려면 내가 나를 그런 쪽에 노출시켜놔야 되거든요. 네.
계속 유기적으로 네. 이어져야 되는 네. 거죠. 어떤 고민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살쪄 있으면 막 계획 세우잖아요. 식이요법, 3일 뭐 운동도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아 내가 우리 사회를 관심이 만들려면 1번 독서, 2번 토론 이런 것들을 네. 일상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요 얘기로 나가는 순간 또 오버하고 있네 뭐 네. 이런.
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네. 방송도 그렇습니다. 이 불꽃의 음미라는 라디오를 1회만 듣고 끝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2회, 3회, 4회 계속 듣는 것이 네, 그래서
구독하기
중요합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한 번 유산소 운동 그런 네. 것처럼 자신들이 목록을 만들어놔서 네. 수행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걸 다 좀 쓸데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니까.
네.
예, 마무리하기 전에 그 원래 방송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현진 씨 신간 얘기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얘기에 너무
북 콘서트도 준비도 돼 있다고.
아, 네, 예. 제가 드디어 신간이 나왔는데 공저입니다. 예.
공저.
예, 무려 국정원 차장을 하셨던 안양대학교 라종일 석좌 교수님
예,
우리 저번 방송에 나오셨었죠.
이해 방송에서 예. 나오셨죠.
저랑 같이 예, 책을 썼는데 저는 병풍이고요. 라 선생님 말씀이 워낙 좋아서 이거는 믿고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목은 가장 사소한 구원이고
가장 사소한 구원입니다.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하필 도서점까지 예, 막 한참
도서관에 좀 신청 좀 해주시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도서관에서 신청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4일에 작가와의 대화 준비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흔한 인물이지만 우리 라종일 선생님은 흔한 분이 아니니까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책 제목 치시면 이벤트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더불어 저의 숫기 없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몇 년 만에 나온 책이죠?
3년 만에.
예, 네. 3년 만에. 네. 그 전에는 1년에 한 권씩 내지 않았나요?
글쎄, 2년에
뭐 공저 포함해서.
공저 포함하면 우리 많아요. 되게.
아, 그치.
네. 공저는 안 쳐.
공저는 안 쳐주는구나. 네.
뭐랄까, 그 매절은 안 치는 거죠. 네.
예, 예. 예 네. 선생님 오늘 네. 그 너무 좋은 말씀 네. 많이 듣고 또 반짝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우리야. 루저들만 모였으니까 그런 장치가 많긴 한데 더더욱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더운 방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오찬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꽃 음이란 라디오 6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매주 1회 잠깐 겨울방학을 마친 저희 방송은 여러분 곁을 일주일에 한번 찾아가고요. 만드는 데 수고해 주신 분들, 진행의 김현진, 송기혁, 연출의 박성훈, 대본의 정윤영, 음향과 사운드 엔지니어링의 김일환, 촬영 및 편집 이한, 성우의 김은경, 원은정, 한글 서체 김성장, 로고송 박행,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